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약 열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인데 오늘은 introduction, 처음 시작 지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목은 왜 비유인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매주 한 번씩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우리가 3년으로 보는데 이때는 사역이 가장 활발했던 중간 지점입니다. 사역 1년차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열두 제자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2년차에 들어왔을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때 대중적인 관심이 아주 정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인 반대와 갈등도 동반되죠. 바로 앞장인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세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안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이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 이름을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발설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교사들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성공하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의 기적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 멀고 말을 못해요. 기적을 본 무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해요. 그 다음 절 23절 보십시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군중 앞에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가짜라고 우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 안식일의 파괴자라느니 신성모독자라는 그렇게 몰아갔던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 되고 권위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논리가 뭐예요? 기적의 사실은 인정하되 기적의 출처는 사탄이다. 기적의 출처가 바알세불이다라고 프레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저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마술을 부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동함으로써 군중들이 예수님께 쏠리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13장이 시작이 돼요. 1절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서 그날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모함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령 회방죄로 경고하신 그날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으니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엄청난 큰 무리가 몰려드니까 너무 많아서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냥 물에 빠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배를 준비해서 올라타시고 무리는 해변가에 쭉 도열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13장 이 비유의 진리가 전해지는 세팅이에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2장의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예수님의 티칭, 교수법이 180도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진리를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방금 제가 무슨 용어를 썼죠? 진리를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13장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짧은 비유나 은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은유법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거 사용하셨어요.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 비유 사용하셨어요. 그때는 주로 메시지를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각자료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배려로서 비유를 사용해 왔어요. 13장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컬러가 바뀌어요. 비유 사역이 진리를 던져줘요. 비유를 통해서. 근데 쉽게 가르치는 목적과 함께 필터링, 받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도록 하는 보호작용도 함께 하는 필터링. 우리 여러분 정수기 필터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가 물속에 불순물을 걸러내잖아요. 깨끗한 물만 통과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것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진리가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도록 죄가 그리고 교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진리를 말해도 전혀 마음에 다가지 않도록 하나의 장치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라는 필터는 너는 지금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시험대죠. 12장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모욕했던 그런 자들은 이 필터에 걸려서 진리로부터 소외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진리의 갈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아예 대적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차등을 두세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시각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읽어보면은, 아이, 맞네? 하는 게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들 부족해요.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도 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그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는 필터를 통과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보상을 그 마음 가운데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허락하시죠.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군중들의 호기심, 얄팍한 호기심.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진리 때문이에요? 기적, 힐링, 기적, 귀신 축사, 오병이의 뭐 피로를 채워주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열광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진리라는 말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진리는 듣고 나의 변화를 기다려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들을 귀에는 공평하게 자비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비유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나중에라도 그 씨 뿌리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었을까 기억은 남는 거예요. 고민할 여지를 틈을 남겨주세요. 자비.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것까지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간절한 자에게만 마음에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냥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 오늘 농사 이야기했네? 아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제자들처럼 남아서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추구합니다. 갈급한 사람.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에게라고 표현했을 때는 다양한 군상들이 나타나죠. 해변에 서 있던 그들 안에는 다양한 부류,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쫑긋 세운 제자들 부류도 있었고요. 기적 헌터들, 미러클 헌터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까? 오늘은 어떤 기적으로 오병이어처럼 그러한 대단한 공급을 오늘 또 보게 될까? 이런 바리새인 첩자들도 있었어요. 말 실수 하나만 해봐라. 당장 이렇게 노려보듯이 예수님의 허물을 진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서 허물을 캐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공평하게 전달된 진리는 귀를 세운 사람에게만 부러지도록 승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해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 신체적인 귀는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터링을 거쳐서 심령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신체 겉으로 보이는 이 신체적인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동일하게 신체적인 귀 외에 심령의 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수수께끼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갈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 진리의 문이 열리거든요. 제자들은 무리로부터 스스로 분리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알아듣기 힘든 암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비유 형식을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대중 포교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 섞인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이런 방식을 고수하십니까?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진입 장벽을 높이세요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마 제자들도 비유의 속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거든요. 제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따로 우리에게 과외해 주시겠지. 아 자신들은 언제든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괜찮지만 저 불쌍한 무리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십니까? 왜 벽을 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불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는 그냥 마냥 어떤 원칙도 없이 모든 것이 오케이 괜찮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너무 관용적이고 다 받아주시는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농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 초기에 이제 신약을 먼저 읽잖아요. 보험서를 쭉 읽어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는 뭐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쭉쭉 읽어나갔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거 뭐지? 내가 발견한 주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인식한, 믿게 된, 사랑하게 된 그분에게서 나움직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시지? 사람을 가려가면서 차별하시는 건가 하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이것이 과장일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차별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엄중함을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리는 알면 좋은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아, 코리아 포스트에 이런 광고가 올라왔네. 아, 이런 물건이 올라왔네. 아, 괜찮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듣는 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무게를 가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극화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양극화, polarization. 서로 다른 두 끝, 양극으로 세력이나 현상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하죠. 뭐 신문 기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양극화,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관계. 선거철이 다가오자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런 표현들, 양극화. 소득 양극화 또는 정치적 양극화가 아니라 영적 양극화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양극화. 12절이 그 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데, 맞아야 되는데, 진실일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확신하는 그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나의 마음 바탕의 작용에 따라 영적 가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냥 있는 자입니다. 작은 비유 하나를 들어도 은혜와 깨달음으로 연결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 부여가 쌓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긴장과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여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남아있던 종교적인 지식이나 구원의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있잖아요. 돈 냄새를 압니다. 모든 것에서 돈 만드는 무언가가 이렇게 솔솔 냄새가 풍겨요. 보여요. 보입니다. 외국어 학습 말해볼까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팝송 가사도 그 리릭스 자체를, 의미를 알려고 해요. 근데 외국어에 영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들리는 대로 뭐 이렇게 따라하거나 해석된 것을 이제 가지고 이해하거나.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웹 브라우징을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리까리해. 그럼 찾아봐요. 그러니까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영어 학습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 올라갑니다. 백준 집사님, 영포자가 뭐예요, 영포자? 예, 영어 포기한 자죠.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우리가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중학교 때 배운 단어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 단어가, 아련한 거예요. 들었던 건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영어를 포기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뭐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지만, 이게 LA 그 한인타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쪽에는 영어가 없어도 더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어가 쇠퇴해요. 영어를 내 마음 가운데 학습하는 그것을 아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 갈급함이 있는 자, 거룩한 긴장이 있는 사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나는 분석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할까 두려움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 할까 두려움이라.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마치 주님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고쳐줘야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전전긍긍한 의도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구절은 주님이 사람들을 고치기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의 완악함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심리상태를 역설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기 싫어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심리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지금 이 표현은 주님의 말씀은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14절, 15절의 마지막 보면은 뭐뭐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는 주체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침받기를 두려워하는 주체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째로 삶을 바꿔야 돼요. 자아를 꺾고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알코올 중독자 계세요?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의사를 피하는지 아세요?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의사가 고쳐줄까봐 두려운 거예요. 고쳐진다는 것은 술을 끊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변화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게 다가와서 자리를 잡으면 내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재편되어야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자체, 관계 자체, 내 말투, 생각 세계, 돈 쓰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꿈꾸는 것, 아침에 일어난 시간, 잠자는 시간, 내 눈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장 90절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시기 전 6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해 왔어요. 이제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 말씀을 거역의 도구로만 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저들은 더 눈을 감을 거다. 저들은 내가 고쳐줄까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잠근 그러한 자들이란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도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완고함이 기막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슬픔이 담겨있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1912년, 100년도 더 됐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혹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타이타닉이 빙상과 충돌하고 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빙상과 충돌할 때 쾅 하면서 그 얼음 덩어리가 그 배의 갑판으로 튀어올라요. 얼음 조각들을 1등실 승객들은 위스키에 넣을 얼음으로 가져가고요. 3등실 승객들은 발을 차면서 축구하면서 놉니다. 그것이 4월 14일 밤 11시 40분 그리고 15분 지났을 때 밤 11시 55분에 가장 아래 갑판이 물에 잠겨요. 그리고 새벽 2시 10분경에 가장 그 타이타닉이 크잖아요. 가장 위층인 아까 얼음 조각이 튀어올랐던 그 갑판까지 물에 차오릅니다. 2시간 전에 얼음 조각을 가지고 놀았던 그 갑판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0분에 2시간 40분 만에 타이타닉호는 영하 2도의 차가운 대서양 바다로 완전히 침몰합니다. 타이타닉 이 예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지점이 뭐냐 하면은 빙상과의 충돌에서 생긴 얼음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2시간 40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얼음을 보았어요.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2026년 4월 26일인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가 느껴져요? 와, AI 때문에 진짜 편해졌다.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와, 세상이 좋아졌다. 아, 저 호르몬즈 협 저것만 해결되면 좀 좋겠는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하게 보이나요? 빙상과의 충돌에서 생긴 얼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배가 멈춰 섰습니다. 얼음이 보이고 그 얼음을 가지고 지금 축구할 때가 아니잖아요. 왜? 2시간 40분 뒤에 이것이 이 배가 사라질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룰 비유입니다. 미리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리라. 세상 끝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대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바로 이 말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예요. 자신이 버려지는 물고기, 파멸로 떨어질 인생임에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빙상가의 충돌에서 생긴 얼음을 보았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와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왜 목회자를 까죠? 현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혹시 내가 버려지는 못된 물고기이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이 구명보트라고 착각하면서 그 분 때문에 회개 없는 안주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이 구실을 대하면서 거룩한 긴장이 느껴지는 제자들에게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여름으로 복이 있도다. 저는 이것이 너희들은 보이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도 읽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질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인 중에 들어갈까? 내 영혼은 안전할까? 영적 긴장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이나 13장의 못된 물고기들의 비극은 징조가, 뭔가 이것을 알려주는 전조가 오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10차례가 넘는 천국 비유 시리즈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격려와 도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선포될 이 천국 비유들은 이단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3달러짜리 미국 지폐 보셨어요? 1달러짜리 미국 지폐, 100불짜리 미국 지폐 있습니다. 왜 3달러짜리 미국 지폐예요? 100불짜리는 위조 지폐가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3불짜리 위조 지폐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가 없으니까. 왜 이단이나 거짓을 주장하는 어떤 그룹에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여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주 선포될 천국 비유들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 물고기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제자들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한 발짝 나아오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세요. 두 번째,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영적 불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타이타닉의 갑판에 얼음이 튀어올랐어요.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얼음을 발로 차면 안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때로는 아프게 하고 갈등하게 해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용서를 시행해야 되고, 말씀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선언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파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아프고 두렵고, 그렇지만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릇에 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작은 갈급함만 있다면 주님께서 매주 여러분들의 영적 부요를 하나하나 쌓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를 거니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를 귀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남교, 성경의 형태로 우리의 손에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열몇 주간에 걸쳐서 이 비유를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연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